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마침내 사울이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구원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으고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이에 온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할 복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백성들이 환호해야 할 복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은 밝고 빛나는 하나님 왕국이 마침내 시작되는 축복의 사건이 아니었고 어둡고 암울한 세상 왕국이 시작되는 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 앞으로도 똑같아요. 항상 이 두 면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실 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보여주세요.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복된 현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고 그로 인해 임해야 하는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러했습니다. 예전에도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을 때 생각나시죠? 엄청난 환호와 열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용하여 자기들 전쟁을 싸우게 하여 승리하게 하려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마침내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네들 멋대로 만져서 큰 돌 위에 놓고 그 앞에 나아가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가 아니었죠. 자기들 소견으로 자기들 멋대로 드린 제사였고 그 언약궤를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울을 보여주실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흠모할 만한 자였죠. 외모로도 도덕적으로도 효자였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죄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계속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이 두 면을 항상 같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당시 교회를 대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어땠죠?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과 정성이 있었죠. 최고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위선자들이라 히포크리트 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한데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전혀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들의 이 두 면을 함께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온 백성을 어디로 모았다고요?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스바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스바에 굉장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죠? 그들의 왕을 세우고 환호하며 Long Live the King,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 미스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였을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정말 기뻐하며 환호할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바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우려 했던 악한 죄악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교회를 굳게 세우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미스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였을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스바의 모임이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고 열광하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있었죠, 항상. 그런데 항상 안 보이는 게 있었어요.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열광과 환호만 있는 예배. 그때 처음 사무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고요.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 버렸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죄악,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미스바에서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회개가, 회개의 예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후에 어떤 사건이 따라왔죠?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고 이에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과 구원주라 섬기기를 원했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내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대적이 물리쳐지는 겁니다. 안 되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참 왕과 구원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미스바는 더 이상 회개와 예배의 회복과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스바로 나아오는데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참 왕과 구원주로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아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쁘신 뜻을 떠나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왕을 구하며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는 회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미스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요. 공적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미스바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자리.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기들의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며 교제를 나누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런 교제가 안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복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통해 나누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우는 배교의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축복의 장소여야 하는 그 교회 예배가 저주의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일방적인 열심과 열광과 환호만 있는 우상 숭배의 예배로 다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8 through 19.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내용을 잘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시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온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했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Exodus chapter 20 verse 1 through 3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참 왕과 구원자로 자신을 선포하시며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왕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시작으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구원주로 섬길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이 같은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이번에는 그 계명, 주신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 왕을 세우려 하였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왕이었죠.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으로 그의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는데 끝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죠?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온통 세상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아니, 얼마나 딱딱한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도 그랬죠. 떡 만들어주고 세상 줄 때는 우리 왕이라 했다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어렵다고만 하죠. 안 듣는 겁니다. 죄인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전혀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다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엘리가 다스리던 사사시대 말기에 그 악한 타락상과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생각나세요?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도 없고 그들의 교회에도 없고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온통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던 당시 교회에 죄악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심판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못 듣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과 구원자로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버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왕국이 아니라 저주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처럼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서 사무엘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백성들은 사무엘에서 사울로 다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타락한 교회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교회와 백성들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교회와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따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를 선포해도 듣질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죄인들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갈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 다 그러하지 않았나요? 기근 때문에 우리 잘 알죠?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속한 백성 중에 하나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까지 취하고 그 우리아까지 죽여버린 다윗.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죄가 자라가서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빠진 자기 교회와 백성들을 소망 없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계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구원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다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때 다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끝났을 거예요. 다윗왕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때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이 잠잠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까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사무엘상 15장까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백성들이나 그들이 세운 왕 사울의 모습에는 변한 것이 없어요. 아니 더 타락해져 가고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 왕국이 사단의 왕국으로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백성들마저 사단의 백성들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더 절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잠잠하셨던, 그동안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다시 주셨을까요? 16장 1절에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1 Samuel chapter 16 verse 1.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소망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시나요? 야, 이제 너희가 다시 열심히 나를 좀 섬겨라. 너희가 이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나를 좀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새 왕을 예비하였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도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새 왕을 예비하였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백성들이 패역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오. 그들을 잊지 못하시고 그들이 세상 왕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왕과 구원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잠시 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 왕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제갈길로 가며 싹은 목자를 따라 멸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참 목자 왕을 예비하십니다. 조금 전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 하나님 교회와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죠? 이새의 아들. 예. 이새의 아들로 태어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왕국과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교회에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된 나라는, 그 회복된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다뤄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참 왕과 구원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실 그 교회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왕을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세상 왕을 구하고 세상 왕국을 세우려는 죄악으로 돌아갔고요. 결국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백성들이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왕도 끊쳐지고 이스라엘 왕국과 교회가 완전히 망합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방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열방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무너진 성전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망하기 전에 죄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열방처럼 되려는 죄악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잠잠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뤄주시질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교회. 징계와 심판의 현실이었습니다. 구약으로만 따지면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이 심판의 현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다윗이 죽었는데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1절에서 5절. 아이사야 chapter 11 verse 1 through 5.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하물이라. 이새도 그 아들인 다윗도 오래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새의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참왕과 구원주를 약속하십니다. 그가 참왕으로 세워지는 날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참 왕으로 오시는 날 하나님 왕국과 백성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chapter 1 verse 1 and 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참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마침내 약속하신 그 참왕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약속을 따라 이새의 후손으로 나시어 하나님의 왕국과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참왕은 바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참 왕과 구원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베들레헴 땅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주어지는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참 왕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돌이켜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버리고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제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하나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임금 사단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못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참 목자 왕으로 보내시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모든 죄와 심판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다시는 저주나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축복만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정죄함 선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 왕과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잠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저주와 심판의 현실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늘 복음 말씀 안에 있게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에서 떠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더 딱딱해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하늘의 미스바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십니다. 바로 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미스바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복음 말씀 다 버리고 온통 세상 구하는 마음으로, 세상 왕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죄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없고 예수님 없는 교회나 성도의 삶을 한 명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시어 끊임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랑과 은혜의 왕 예수님만을 죽기까지 기쁘게 섬기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왕과 구원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과 구원자로 올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다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날까지 이 복음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 삶 속에 가득가득 풍성하게 넘치도록 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드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